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22일 발리카탄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3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양국에서 약 16,700명 병력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지난 1991년부터 진행된 발리카탄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의 남중국해에서도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타이완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필리핀 섬을 탈환하는 시나리오 등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 참가 병력은 필리핀 영해 바깥의 남중국해 해상에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발리카탄 올해 훈련의 대변인인 마이클 로지코 필리핀군 대령은 올해 훈련은 사이버 방어, 표적 탐지, 미사일 타격, 대테러 작전 등에서 협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동맹의 힘과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게 훈련의 최대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프랑스, 호주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 등이 옵저버 자격으로 동참합니다. 필리핀은 친중국 노선을 걸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당시 발리카탄 훈련 규모를 축소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요시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발리카탄 훈련이 다시 강화됐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7,000여 명이 참가해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정보 책임자인 아하론 할리바 이스라엘 방위군 정보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측은 22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단초가 됐던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리바 국장의 사위는 헤르지 할레비 IDF 참모총장과 조율을 했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후임자가 정해지는 대로 할리바 국장은 공식 사임하게 됩니다. 할리바 국장은 이스라엘 방위군 고위 인사가 하마스 기습 공격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할리바 국장은 이날 공개 서한을 통해, 내가 지휘하는 군사정보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해 살인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는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라면서 나는 그 이후 매일 암울한 나날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 실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에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할리바 정보국장은 주변의 비난을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은 비판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하마스 기습 공격 사태의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폴란드의 핵무기 및 배치를 결정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22일자 폴란드 팍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동맹국들이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공유의 일환으로 폴란드의 핵무기 배치를 결정하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에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차시우 야르 방면으로 진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마을을 완전히 해방했다고 밝히고 이들 부대가 전방지역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두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사흘 만인 22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쏘아올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주요 7개국 G7이 이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의 무기 대응과 납북자 문제, 안보리 개혁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바람 불겠습니다.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낮부터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고 원산과 청진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24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강원도와 함남 지역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순항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서 2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공군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34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해 미사일을 쏘아올렸고 해당 미사일은 600mm 초대형 방사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미사일들이 10분가량 비행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전했고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약 50km 고도로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남쪽으로 340여 킬로미터 거리엔 한국의 군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연례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2024년 연합 현대군 종합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성 도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사흘 전엔 전략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교전국가의 전환으로 인한 인민군의 군사적 대응과 함께 또 아직 완성이 덜 된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 행보가 한미연합공군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한미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그 시기마다 또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는 거죠.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SRBM 발사에 대해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다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미사일 총국은 앞서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라-3형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 같은 날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지 1-2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번 시험은 신형 무기체계들의 전술 기술적 성능과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험이 주변 정세와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에도 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미사일 총국이 이들 미사일의 명칭이나 시험 결과를 밝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지난 두 달여 사이에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전략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로 개발 중인 것이라며 초대형 탄두시험은 이런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한 소형화된 폭탄이 아직도 좀 사이즈가 클 것이다. 그걸 고려한다면은 순항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하려면 탄두보가 커야 되겠죠. 탄두보라는 게 단순하게 폭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어장치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니까 초대형 탄두보를 자꾸 과장하는 거는 핵폭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개발 모델 넘버링 관행으로 볼 때 화살 1형의 개량형으로 탄두 폭발력 향상, 비행거리, 조종력, 정확도 등의 향상을 위한 중간 모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권용수 한국국방대 명예교수는 통상 미사일의 코드 명칭은 전력화 직전 단계에서 임무와 타격 대상에 따라 부여된다며 이번에 쏜 순항미사일 기종이 전력화에 임박했거나 운용 초기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서만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별지라는 이름의 지대공 미사일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별지는 유성, 즉 별똥별의 북한말로 기존 북한이 개발해온 지대공 미사일 번개 시리즈에서 기술적으로 진화한 모델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으로 미루어 별지는 최근 수년 새 열병식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기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하늘에 있는 표적을 명중하는 그런 모습까지 같이 공개가 돼야 뭐 지대공 미사일로서 제대로 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냥 하늘 위로 그냥 상승하는 모습만 공개를 해서 지대공 미사일 자체도 아직 개발이 좀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인 S-400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400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스텔스기 전투기 등 거의 모든 공중자산에 대한 요격 능력을 위해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S-400 기반의 번개 6호 등으로 신형을 개발해 실전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용수 명예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로부터 레이더와 같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고난도 기술을 도움받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자체 독자 기술을 해가지고 쭉 개발을 해왔을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 틀림없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최소한 작년 하반기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전략순항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미군기지와 시설, 비행장을 타격할 수 있고 지대공미사일은 공중자산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지난 2월과 달리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매번 공지하진 않았습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 발사 시 이를 포착해 감시 추적했고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요 7개국 G7이 이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심화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요 7개국 G7이 무기 이전과 러시아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so working to strengthen efforts to disrupt the transfer of weapons and also inputs.
이탈리아 카프리 섬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기와 관련해서 북한과 이란이 주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과 관련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면서 중국은 공작기계와 반도체, 기타 이중용도 품목을 공유하면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크게 훼손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의 재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럽 및 다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를 부추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 이란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nstructive that the support that Russia's received from China, from North Korea, from Iran.
그러면서 G7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관행에 맞서는데도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사흘간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조달 및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사용 등 심화되는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갱신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과거 자신들이 찬성했던 유엔 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확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거듭 강조하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및 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활동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과 대화 복귀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유엔 인권 체계에 의미 있게 참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개방에 주목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외교 및 인도주의 인력의 북한 복귀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에 나설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영내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G7 주요 7개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무기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다시 확인하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비확산 국장그룹이 18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점증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제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밖의 무기들과 관련 재료를 조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모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중단하고 무기 이전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는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1718위원회와 산하 전문가 패널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의 거부권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고 이에 따라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 활동은 중단됩니다. G7 비확산 국장그룹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북한 해외정보기술 종사자들과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성명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모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며 국제안보에 갈수록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위험한 수사들을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정책은 심각한 우려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상 핵보유국 지위나 그 어떤 종류의 특별한 지위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G7 국가들의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G7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G7 비확산 국장그룹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의 확고한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무기 대응과 납북자 문제, 또 안보리 개혁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와 압박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네, 토머스 그린필드 주엔 미국 대사가 19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과 납북자 문제 강조, 유엔 안보리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한국과 함께 안보리에서의 3국 참여 증진 등 유엔 안보리 내 공동 우선순위에 대한 지속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내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약 20분간 기시다 총리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핵과 미사일 문제뿐 아니라 납치 문제에도 대응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있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중동 상황과 안보리 개혁 같은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계속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날 만난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대북 압박 방안에 관해 견해를 들은 사실을 언급하며 하지만 우리는 당근도 사용했고 채찍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의하고 있다며 당근을 줄 수 있는 문은 열려있지만 채찍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어떤 사안이 논의돼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본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들은 당연히 비확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제안을 해왔지만 김정은은 지난 3년 동안 어떤 대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같은 대화 노력은 단 한 번도 실행이 옮겨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연장되지 못한 유엔 대북제재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유엔 총회에서 전문가 패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의 체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이며 마지막 대안인 외부 탱크탱크나 연구기관에 의뢰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8일에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임기 연장이 불허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과 관련해 이들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한국 방문 중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협의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 정부 주요 당국자들과 납북 피해자들도 만나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관방장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보장국장과도 각각 만나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문제와 러시아의 지속된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등 유엔 안보리사국으로서 공동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 등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납북자의 송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의 유엔 안보리사국 활동 및 미한동맹,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북한의 거듭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확산 및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양측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But Russia vetoed this resolution after the panel began reporting on Russia's own blatant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한 비무장지대 내 유엔군사령부관할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선 우리는 의미 있는 외교를 위한 문을 열어놓았으며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에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We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지양하고 대화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탈북 청년 리더들과도 면담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방한은 7년여 만이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격화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8일 VOA 기자 만나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앞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그들이 그래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더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 not saying they should have. I'm saying that as China and North Korea get more provocative.
그레이엄 의원은 그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맡기겠다며 하지만 그들은 핵영향을 가진 북한과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핵무장이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believe that we need to make a firm statement to China. We will defend.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중국에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냉전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럽 방어 의지를 밝히며 핵탑재 순항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세계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며 자체 핵무장 여부는 한국과 일본이 결정할 일이지만 타이완을 무력 점령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1일 VOA에 미국과 일본이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건 중대한 조치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하원 군사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한일 자체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I don't think that is a good move, but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로저스 의원은 17일 VOA 기자 만나 그레이엄 의원의 관련 발언에 대해 우리가 대처해야 할 더 이상의 핵 보유국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의회 내에서 아직 소수견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전 세계 핵무기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며 미국도 핵무기를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하고 있다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공약을 확인한 사실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4월 말로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대북제재 패널을 대체할 새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전 대북제재위원이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공개하고 각국의 독자 제재를 다자 제재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조지 로페스 명예교수는 18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뉴욕 외교가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로페즈 교수는 미한일 3국이나 심지어 유엔 총회에 기반한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interaction there, I think, is exploring a variety of areas that would go far beyond the trilateral.
로페즈 교수는 인도주의와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 패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들도 전문가 패널과 대화와 협력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전문가 패널의 대안으로 유엔 총회나 유엔 바깥의 체제를 통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한일 주도하에 같은 마음을 가진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미한일이 주도하는 다자 패널보다는 유엔 총회를 활용하는 것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이 주도하면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객관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많은 국가들과 교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활동의 정당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my perfect system, if you don't mind saying it, is a smaller unit in the General Assembly.
로페즈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는 총회 내에 작은 조직을 구성해 불법 해상 행위, 무기 밀수, 핵 확산, 사이버 범죄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수의 기존의 여러 국제 감시 기관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유엔 총회 내 이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결의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18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만드는 것은 유엔 밖에서 확실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it's certainly feasible outside the UN. You already see other member states.
모건 전 조정관은 이미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 모니터링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가장 확실한 사례는 해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내기도 한 모건 전 조정관은 유엔 총회 안에서 대북 제재 위 대안 체제를 만드는 것이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유엔 총회가 창설한 시리아 조사 메커니즘과 같은 형식을 본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엔 총회의 성격을 규정한 유엔 헌장 13조에 제재 관련 활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새로운 패널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 공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ussia may be shameless. It will argue that the sanctions have passed their sell-by date.
모건 전 조정관은 러시아는 뻔뻔스럽게 제재가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거나 유엔 헌장이나 제재 결의 위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러시아는 제재 위반에 대한 증거가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자국민이나 단체와 관련된 제재 위반 증거가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히사 전 위원도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 한일이 G7, EU, 호주와 함께 유엔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새로운 다자팀을 구성해 유엔 패널 기능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다자 조사팀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모든 가능한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 위반자를 식별하고 자세한 설명과 강력한 증거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미국이 제재 위반에 관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새로운 다자 조사기구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새로운 조사기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2009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보여준 두 정부의 행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정부는 조사의 진전은커녕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이밖에 새로운 기구에 유엔 회원국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일방적 제재를 다자 간 연합에 의한 다자 제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가능한 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에 따라 위반자의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패널의 조사 결과가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possibility of ongoing diplomatic efforts to stabilize this situation, the findings
로페즈 교수는 정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됐느냐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외교적 관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해체됐던 북한 의주비행장 내 창고 건물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화물을 격리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의주 비행장에서 새로운 건물이 포착됐습니다. 19일 플래닛랩스가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활주로의 북쪽 끝 지점에 파란색 지붕에 건물이 들어선 장면이 보입니다.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14일까지만 해도 바닥을 드러냈지만 17일 지붕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부지 일부를 덮기 시작했고 이 지붕은 18일과 19일을 거치면서 온전한 직사각형 형태를 갖췄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중국 단둥과 인접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활주로를 따라 창고 10개를 만들었는데 북한은 이곳 창고와 창고 바로 앞 활주로 노면 위에 화물을 두고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격리 기간을 거쳐 북한 내륙으로 운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창고 건물 10개 중 2개가 사라진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곳의 격리 기능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건물 2개 중 1개가 지난달 다시 온전한 형태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어 남아있던 1개 부지마저 이번에 새롭게 건물이 들어선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주 비행장에는 이전처럼 10개의 대형 창고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고 건물이 다시 들어선 만큼 당분간 이곳에서의 화물 격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봉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해진 조치는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의주 비행장이 공항으로 되돌아가려는 조짐 또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주 비행장 활주로엔 여전히 파란색 덮개가 씌워진 화물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 화물은 계속해서 유입되는 듯 위성사진 촬영 시점에 따라 모양과 양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이 발견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17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다며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이란의 미사일이 대부분 격추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북한의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로켓 기술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와 튀르키예, 알바니아 대사를 거쳐 트럼프 정부에서 시리아 반 ISIS 동맹 특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이스라엘이 자국을 처음으로 공격한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미국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대응이 영리하고 전략적이고 가능한 한 제한돼야 한다며 힘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srael,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in a regional alliance. And this is a lesson for your viewers in Korea.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내 동맹과 함께 이란의 대규모 로켓,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거의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아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국가는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유럽 국가들과 미국, 방어에 참여한 아랍 국가들과 함께 형성한 동맹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는 하마스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매우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 없이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보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2주 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를 제거하면서 전략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을 재앙에 빠뜨릴 수 있고 새로운 동맹과 파트너들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충돌이 중동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제재가 막을 수 있을까요?
War and diplomacy is a little bit like, I guess you would use a football or soccer game. For Koreans, that is every single shot.
전쟁과 외교는 축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슈팅이나 패스 하나하나가 경기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추진력을 만들고 상대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상대방이 다른 각도에서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경우에서도 그랬듯이 제재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전략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영내에서 얻은 이득을 되돌리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을 하려면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One, to take out all of the nuclear facilities, particularly the one at Fordo, which is under a mountain, it would require U.S. help, which will not be at this point forthcoming.
이스라엘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제거하려면, 특히 포르도를 제거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 시점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능력 중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할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IAEA에 미리 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심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란이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핵 역량을 진전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Iran is very close under any conditions. They will make a decision to move forward based upon whether they think
이란은 핵 역량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폭격 여부에 따라 핵 역량 진전에 대한 결정도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가자 지구의 하마스,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관련된 이 모든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서 누가 강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등 동맹들이 강하면 핵 역량 진전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되고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고무될 것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이란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을 준 아랍협력국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왔습니다. 그들의 셈법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협력하길 더 원합니까? 아니면 이란 편에 서길 원합니까?
There's no doubt. They see Iran as a destabilizing force in the region, as an anti-status quo power.
그들이 이란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보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내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현상 유지에 반대하는 세력임에 틀림없지만 중요한 나라고 무역 관계도 있습니다. 각국이 조심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고 남중국해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때 영내 국가들이 모두 응원하고 도울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동아시아에서와 매우 유사한 역학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많은 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협력한 것이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미국, 한국, 일본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Well, as you know, they've been having talks. This is part of the new development, and they've been having joint exercises. They're not as advanced as we have.
세 나라는 새로운 진전의 일환으로 협의와 연합 훈련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 협력국들이 지난 몇 년간 이룬 협력 수준만큼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미한일은 아직 완전히 통합된 체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토의 경우 냉전 시대에는 모든 국가의 방공 레이더가 나토 본부에 보고하는 통합 체계가 있었습니다. 나토의 방공 네트워크의 일부로 여전히 튀르키예와 루마니아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일어난 일에 비춰봤을 때 유사시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한국, 일본과 전자통신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통합사령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비상사태를 처리하고 대규모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이스라엘이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의 대부분을 격추했으니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잔해가 있을 텐데요. 미사일 잔해에 북한 기술 이전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If you're an atom or a molecule, on an Iranian missile that fell inside Israeli territory.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영토에 떨어진 이란 미사일의 원자나 분자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닮았는지요. 특정 지표가 북한으로 향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북한에서 이란으로 어떤 특정 기술이 이전돼 이란 미사일의 역량을 향상시켰을까요?
Mainly the basic technology for because as you know, North Korea got many of these things from the Soviet Union.
아시다시피 북한은 소련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그보다는 적지만 중국 기술도 받았습니다. 이란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얻었죠. 따라서 어떤 기술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거래하고 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관련돼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미사일과 로켓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이번 이란의 공격을 통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그들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목표에는 어떻게 부합할까요?
First of all, there's money involved, and as you know, that's always the case with North Korea that really needs money.
우선 돈이 관련돼 있습니다. 북한은 돈과 석유 등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앞서 제재가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일격은 아니지만 상대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북한과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개인 방식이죠.
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전망과 중동 국가들의 셈법, 또 북한의 기술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바람만이 불겠습니다. 북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낮부터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원산과 청주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이번 비는 24일까지 이어지고요. 강원도와 함남 지역의 비는 30mm까지 예상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바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 가끔 비 내리고 양덕에는 비 대신 눈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바람 불겠고 오후부터 가끔 비 내립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부터 강계와 희천 쪽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3도. 강원도 함경남도 흐리고 바람 불겠고 심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장지는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4도. 함흥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바람 불겠고 청진은 오전부터 가끔 비 내리고 선봉은 오후 한때 눈 내립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0도. 양강도 흐리고 바람 불겠고 해산의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동해상 먼바다 오전까지 맑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 흐리고 서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22일 발리카탄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3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양국에서 약 16,700명 병력이 참가합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지난 1991년부터 진행된 발리카탄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의 남중국해에서도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타이완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필리핀 섬을 탈환하는 시나리오 등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련 참가 병력은 필리핀 영해 바깥 남중국해 해상의 필리핀 베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발리카탄 올해 훈련의 대변인인 마이클 로지코 필리핀군 대령은 올해 훈련은 사이버 방어와 표적 방지, 미사일 타격, 대테러 작전 등에서 협력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동맹의 힘과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 훈련의 최대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프랑스, 호주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 등이 옵저버 자격으로 동참합니다. 필리핀은 친중국 노선을 걸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재임 당시 발리카탄 훈련 규모를 축소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요시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발리카탄 훈련이 다시 강화됐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만 7천여 명이 참가해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정보 책임자인 아하론 할리바, 이스라엘 방위군 IDF 정보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IDF 측은 22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단초가 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리바 국장의 사의는 헤르지 할레비 IDF 참모총장과 조율했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군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후임자가 정해지는 대로 할리바 국장은 공식 사임하게 됩니다. 할리바 국장은 IDF 고위 인사가 하마스 기습 공격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할리바 국장은 이날 공개 서한을 내서 내가 지휘하는 군사정보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해 살인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그 결과는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면서 나는 그 이후 매일 암울한 나날을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 실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 내에 독립된 조사기구를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할리버 국장은 주변의 비난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인사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여론은 비판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17 하마스 공격 사태의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폴란드의 핵무기 배치를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22일자 폴란드 팍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동맹국들이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공유의 일환으로 폴란드의 핵무기 배치를 결정한다면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에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AFP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관련 상황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폴란드에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1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차시우 야르 방면으로 진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설명에서 러시아 남부 집단군 부대들이 보후다니우카 마을을 완전히 해방했다고 밝히고 이들 부대들이 전방지역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